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고난의 환경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고난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상황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은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죄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지킨다는 깨달음도 없고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난당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라. 내가 그를 행했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그 고난 당한 이후에는 자기가 깨달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릇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것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그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고난 당하기 전엔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원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관계없는 삶이었죠.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삶, 어려움이 없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난을 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고난이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왔어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어떤 불만, 불평을 했었나요? 민수기 11장에는 그들의 닥친 어려운 상황과 불평을 그들이 막 토로합니다.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평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욕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불평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았다.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물도 없고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도 없고 괴롭다. 그래서 이전 상황과 자기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 되어지는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자기들에게 고난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단순히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삶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이 그것이 인위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만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상황만을 봅니다. Circumstance, situation, 자기들의 그 상황만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realistic,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realistic situation, 실제적인 환경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심지어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릇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애굽을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본성에 내 어떤 본성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보좌가 말하는 기자가 말하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이 없을 땐 무조건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고난 당한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릇 행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런 어려운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이 시편 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사실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래 행했던 사람 예수님의 예 중에서 그 예화 중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탕자 돌아온 탕자를 보면 허랑방탕하게 자기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마음껏 즐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상황인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릇 행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요나 선지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싫어서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를 행합니다.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니까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뱉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3일 3회 있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육지에 나오죠?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이 그러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요, 본성적으로 굉장히 악해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의 죄를 안다고 하지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죽든지 병이 걸리든지 이런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니다.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시편자도 또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9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을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바라지 않는 상황, 순종은 이해되거나 낙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행악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가 자기를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하는데 거짓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치료하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정도 됐으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의미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자기를 대항해서 오는 사람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했다는 거죠. 이건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짓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치료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놓였는데 여기 보이는 이 시편 기자가 보여준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I don't care.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라면 전심으로, 아까는 그냥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 가운데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주어졌습니다. 환경을 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환경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으면, 환경을 원망하게 되면 그때 꼭 같이 원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도 원망합니다. 그 환경 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신앙생활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상황이 주의 법도를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상황에 한번 집어넣고 한번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공격하는데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료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 중요도가 없어집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써져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해야 될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과 관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불평했던 것은 단순히 불평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법도를 지키는 삶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리고 전투나 뭐 전투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순종만 하라고 합니다.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다 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왜 구원에 대해서 예배소 빌립보서 보면 항상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구원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구원 이후는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는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순종은 성화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치료할 때 사실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입니다. 사탄 결박권, 사탄을 결박해서 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적 기도,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을 해서 내가 대적 기도를 해서 대적 선포 기도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런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물리치겠다. 천사 동원권, 천사들을 내가 부려서 내가 기도해서 천사들을 부려가지고 천사들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자들을 치일 것이다. 그 마귀를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결박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으로 견고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만 가지 않습니다. 믿음 다음엔 순종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과 순종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서도 대적기도 하라, 선포기도 하라, 사탄을 결박해야 된다,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순종은 등한히 여기고 순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적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고 결박기도를 한다고 사탄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사실 마귀와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7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앞에 나와 있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자기를 치려 나를 치려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다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지금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주의 법으로 인한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시편 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악인들과 같은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을 구하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게 돼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말씀을 쫓는 자여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라는 것이 생길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더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에 이 유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좋다는 말이에요. good이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영어로 보면 it was good.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근데 고난당한 것이 좋대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건 싫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여기 나옵니다. 이유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이전에는 그것이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고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릇 행해던 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사람들은 고난을 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은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요 그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어떤지 우리가 순종했더니 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 이게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우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오기 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꾸만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겸비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난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고 내 자신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영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고 막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 율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것이라, 선하신 것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어디 나오냐면 여기 7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냐.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심 가운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75절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신실하심 때문에 한결같이 변하심이 없는 성실과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변화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떠한 자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의 자세를 갖게 되는데 7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인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비로소 나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으셨구나. 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들고 세우셨던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되다가 내가 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요. 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73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계명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에도 보면 66절에도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막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75절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6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구속해 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한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에 보면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이런 삶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율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자들의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런 소망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셔서 하나님의 율례에 완전하소.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 이런 등등의 고백들이 여기 주의 법들을 묵상한다고 하는 이런 소망된 고백들이 주님 앞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